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입니다. 신약 45, 4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 흔히 안 좋은 기억이나 경험 때문에 생긴 어떤 습관 그리고 또 행동들을 할 때 우리는 그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 큰 아이가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는데 그 아이가 그 맨하탄에 있는 저 다운타운의 그 강가에 서쪽 강가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 옆을 보면 강가로 가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자전거가 다니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길들이 나 있고 그 다음에 강이 있고 이쪽에 찻길이 있어요. 지금은 잊으셨겠지만 말씀드리면 기억날 텐데 2017년에 그 ISIS를 추종하던 사람이 홈디포였나요? 거기서 픽업 트럭을 빌려서 그 자전거 길, 사람 다니는 길을 덮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8명 죽고 여러 사람이 다쳤는데 거기가 저희 아들 학교 바로 옆이었어요. 또 그 시간이 애들이 학교 끝나고 나오는 시간이라서 아들 말로는 자기 앞 5m에서 그 일이 벌어졌대요. 사람이 차에 치여서 넘어가고 또 경찰이 와서 그 차에다 총을 쏘고 그런 것들을 다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날 그 갑자기 전화해서 TV 뉴스를 켜보라고 해서 아마 아내한테 연락을 해서 아내가 저한테 연락을 줬을 거예요. 켰더니 아들 학교가 나오고 학교 앞에 막 소방차하고 경찰차 있고 차 하나는 부셔져가지고 막 있고 막 그런 모습이 있는데 놀래가지고 아들한테 전화 걸었더니 전화 또 안 받잖아요. 뭐 잠시 후에 전화가 와서 지하철 타고 있다고 해서 안심은 했지만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일 이후에 아들 학교에서 그 근처에 있었던 그 장면을 봤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했어요. 치료 상담을 하고 저희 집에서도 아내와 제가 아들을 한동안 유심히 지켜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 충격적인 장면을 봤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들이 혹시라도 나올지도 모르는 뭐 밤에 악몽을 꾼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저희 가정에서도 유심히 지켜봤었는데요. 오늘 제목 트라우마라는 얘기는 트라우마는 정확히 말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하는데 외상은 말 그대로 상처를 얘기해요. 상처. 어떤 충격을 받으면 겉에 보이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물론 흉터가 생기지만 아물잖아요. 그런데 그 심리적인 상처는 그 마음 깊숙이 들어가는데요. 그 마음 깊숙이 생긴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정말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결과로 발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든지 뭐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것을 본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큰 사고에서 살아났다든지 어릴 적에 뭐 부모의 학대를 받았다든지 뭐 배우자의 폭력에 오래 노출됐다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이 나타나는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저희 아들처럼 단기적인 충격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이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학대나 폭력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트라우마가 개인적으로 겪는 것도 있지만 또 집단으로 겪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있는데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집단적으로 어떤 그 안 좋은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겪는 트라우마도 있다는 거죠. 이 성경책도 사실은 트라우마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부터 발생한 상처, 내면 깊숙한 상처들, 트라우마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비정상적인 행동들로 나타나는데요. 성경들은 그것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그 모습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아담은 땀 흘러 노동을 해야 했고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물론 노동과 출산이 그러면 죄 짓기 전에는 없었느냐? 뭐 찾아보면 있었다고 그래요. 노동과 출산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노동과 출산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고통스러워졌다는 거죠. 에덴에서 쫓겨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트라우마를 가진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트라우마를 대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반응을 하시죠. 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정말 아벨을 죽인 가인은 동생이 죽어가는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동생을 돌로 쳤을 때 동생 몸에 큰 상처가 났을 것이고 그 상처로부터 많은 피가 흘렀고 결국은 죽어가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트라우마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을 죽인 죄로 인해서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내가 동생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세기 4장에 그 가인이 두려워할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쾌하시니라. 이렇게 또 가인의 트라우마에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하던 이집트 사람을 죽였지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떤 배신이죠. 배신을 당하는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 트라우마는 40년의 광야 생활에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까지 팔려온 요셉의 트라우마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동안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통해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결국 형제들을 용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 이런 당부를 통해서 트라우마에 또 예수님께서 반응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트라우마를 겪었던 수많은 인물들도 있지만 또 집단적으로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들도 또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의 가족들은 정말 집단적으로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자기 가족과 동물 한 상씩을 제외한 수많은 생명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봤을 거예요. 며칠 전까지 얼굴 보면서 인사도 하고 뭐 음식도 나눠 먹고 그렇게 했던 이웃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배를 붙잡고 손가락이 부러질 때까지 배의 문을 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아무것도 그들에게 해줄 수 없었고 죽어가는 장면을 바라보기만 했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요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구했을 때 아 내가 살았다 이런 안도감도 있지만 동시에 나도 정말 저 물에 빠져 죽는 배를 붙잡고 배를 두드리다 물에 빠져 죽는 저 자리가 내 자리일 수도 있겠다. 내가 저렇게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도 함께 생기게 된다는 거죠. 홍수가 끝나고 물이 마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던 노아의 가족들이 이전의 삶처럼 살 수 있었을까? 혹시 비라도 내리게 되면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또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나 다시 되새겨 보기도 했을 거고요. 다시 혹시 또 홍수가 나고 옛날에 내가 봤던 그 사람들처럼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 이유는 바로 노아의 가족들이 사람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생긴 트라우마를 위로하기 위함이라며 저는 생각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어쩌면 비만 내리면 불안감, 불안증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트라우마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위로하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비만 내리면 다시 떠오르는 잔인한 기억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노아의 가족들의 평생 동안 그들의 트라우마를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트라우마의 궁극적, 근원적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 아벨, 노아의 가족, 모세, 요셉, 베드로 또 많은 선지자들이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었던 이유가 근원적으로 보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죄 때문에 세상에 죽음이 왔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갖게 되는 수많은 트라우마의 궁극적 원인인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역들, 그것들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룩한 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의 잡히시기 전날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당신의 피와 우리를 위해 찢기신 당신의 몸을 기념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성찬식을 거행해왔고 물론 카톨릭은 지금도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거행하지만 개신교는 1년에 횟수를 정해서 거행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횟수는 뭐 성찬에 대한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정하고 있는데 뭐 자세한 것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뭐 성찬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에 제가 그 제 후배 목사님 교수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보여주신 무지개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는 너희 죄 때문에 홍수로 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를 구름 속에 무지개로 두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믿는다면 죄의 트라우마로 생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는 확신을 성찬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노아의 가족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무지개였다면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는 약속의 증표가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세상 나가 살다 보면 정말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의 권세가 너무 커 보이고 그래서 그 앞에서 절망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비가 온 후에 구름 속에서 보이는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처럼 예수 잘 믿으면 죄 때문에 심판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 나가 세상의 권세와 싸우고 또 하나님 믿는 자답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성찬은 1년에 몇 번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내 마음이 힘들고 구원이 흔들리고 의심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성찬은 자주 없지만 우리에게 대신 예배가 있잖아요. 이렇게 모이는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고 또 단순히 이런 공예배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삶으로 드려야 되는 삶의 예배가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끊임없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싹스를 대신 치루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를 보면서 우리 안에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주는 그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고통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와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위로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큰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은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가득 찬 교회여야 되고 그것이 바로 큰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찬과 예배가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트라우마의 궁극적 해결책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죄의 영향력은 너무 커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보다 죄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가면 죄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트라우마는 우리를 기죽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정말 비만 오면 두려워하던 노아의 가족들을 위하여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트라우마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피와 찢긴 몸이 이미 세상을 이겼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요즘 말로 쫄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매일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로 인한 우리의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성찬을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결코 초라하지 않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 힘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열심히 사느라 피곤한 몸이지만 이 시간 예배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미 죄악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죄악된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내 믿음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도록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상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심에 이끄시는 이풍산 목사님과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능력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기도 들어주시옵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아갑니다. 평안한 밤 허락하셔서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